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느헤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내용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은 그 7장 1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이 아스갓, 여러분들 참 들어보지 못한 이름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스갓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데요. 70년이 조금 더 지나는 동안 그의 가족들은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32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2322명의 후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나는 아스갓의 후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증거를 요구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아스갓이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한다면 여러분에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분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스갓 후손들은 나는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압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7장 61절을 보실까요? 좀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어요. 데멜라와 데할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허다한 잡족이 따라 나왔잖아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노력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족보를 제시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외에 당하고 있었던 거죠. 64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치 못하게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계보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7장 65절을 보실까요? 방백이 저에게 명하여 우림과 둘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당시에는 여러분 그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 이제 가슴에 붙어 있는 우림과 둘빔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분별했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7장 좀 푹 뛰어넘으세요. 73절로 가보세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이것은 본장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의 인도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겠는데 앞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했던 사실을 살펴보았잖아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쨌건 이 부흥에 꼭 필요한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제시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대규모의 성경 읽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8장 2절을 보십시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여기서 오직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사실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들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 돌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던 것입니다. 자, 이제 8장 3절을 보실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들 앞에 읽음에 무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귀 기울여 이제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에만 귀를 기울이는 회중들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해 한 45분 정도 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것도 어렵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다 뭐 30분에서 45분 뭐 요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 또한 듣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뭐 지루하다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길게 느끼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정말 들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에 선자는 마티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와 실기아와 마세야요 그 좌편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냐와 스가랴의 무슬람이라. 이 13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5절을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비하였느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었다는 의미이거든요. 당시에 경비하는 방법이었어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실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쿱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여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모든 백성들의 집회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수문 곁에서 열렸는데 7절에 언급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리에 끼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율법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 그동안 이 사람들이 당신은 읽은 말씀을 이해합니까? 당신은 정말 설교하면서 은혜가 돼요? 라고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야, 이러한 묻는 회중들의 질문을 이 정말로 에스라가 차례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참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 대답 속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손을 들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면 각 담당자들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의 다른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질문을 하고 교사들이 답변을 하는 동안 에스라는 율법을 읽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성경 읽기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 사이에 교사들을 배치하여 질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러자마자 바로 질문이 튀어나올걸요.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선택의 교리란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교회 안에서 부흥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만 읽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뭐 별별 질문이 다 나오겠지요. 느헤미야에서는 바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고 질문에 답변함으로 백성들이 율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자리에 서서 모르는 것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분명한 구절들을 모두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한 본문을 택해서 거기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꼭 간단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것.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 이 매기 성경 강의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 공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는 또 다른 교훈이 나오는데요. 설교에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심리학적인 접근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학문적인 접근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학교 교장에게 자기는 구절구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성경 공부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그 신학교 교장인 그분에게 대답을 했죠.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학문이며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저는 여러 곳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또 성경이 온갖 방법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크게 소리를 내어서 강조하면서 읽기도 했고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읽었지만 그동안 아무도 듣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크게 읽는데도 말입니다. 또 이렇게 읽기도 했어요.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율법을 분명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읽었던 것이죠.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에스라와 그 동료들은 설교학이나 연설을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답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독창자가 이 노래를 정말 그 반주에 맞춰서 잘하면 참 괜찮잖아요. 그렇듯 메시지도 잘 준비해서 그 솔리스트가 그 찬양을 잘하듯이 그렇게 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설교의 방법이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성경을 분명하게 읽고 그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전혀 쓸모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나누어지지 않고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예배를 어찌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8장 9절을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율법을 읽고 분명하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또 아주 감동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거죠. 참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난다고 하는 건 이건 큰 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나가야 되겠어요. 자, 10절을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심인이라 하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봉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를 갖는다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얻게 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일인데요. 이 매기 목사님이 사셨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강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들은 힘을 정말 그쪽으로 힘을 써 나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능력의 근원이 바로 기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결은 기도요. 능력의 근원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능력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기쁨을 얻지 못하거나 마음의 복됨으로 가득 차지 못한다면 죄송해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이 매기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그 있는 그 로스앤젤스에서 한 21년 동안 소위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간 집회라고 불리우는 그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 1,500 내지 2,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 이 매기 목사님은 습관을 따라서 현관 앞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이제 악수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끝나고 현관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악수를 나누듯이 말이죠. 그때 매기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가 축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항상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냐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나와서 악수를 하면서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나는 즉시 그 성경 공부가 그들에게 뭐랄까요? 그 축복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악수를 하면서 어떤 때 얼굴이 밝아지고요. 아, 목사님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 공부가 목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 하고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요. 아,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었구나. 예배가 성공했구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8장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첫 번째 서신인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생활의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의 말씀이 저의 생활 속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구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제거하여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듣는데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되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장으로 향하는 그런 또 야구, 요즘 뭐 야구 시즌이고 그런데요. 야구 경기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 즐거워하면서 뭐 흥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 교회로 향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보다도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거 벗어야 합니다. 이거 벗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짐들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민이라. 저는 이 성경 연구가 매우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실 때 저희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좀 말씀도 좀 남겨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글이 있으면 또 아니면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크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에스라가 있는 곳에 모였다. 이처럼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왔습니다. 이건 큰 은혜지요. 14절로 16절을 보실까요?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 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제 수장절이죠. 초막에 거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율법책을 낭송하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때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였어요.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과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을 주는 일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고만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 기쁨은 사라질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성경은 행동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성경 읽기와 그 결과가 부흥이었다는 사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